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님, 지금부터 약간 기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앞으로 우리 공장이나 길거리에 10만 대의 인간형 로봇을 막 쏟아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와, 10만 대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AI 챗봇이랑 막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라면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로봇의 몸은 무한정 찍어내면서 인간이랑 교감하는 AI의 감정적 교류는 국가가 강제로 셧다운 시킨다는 거군요.
맞아요. 진짜 소름 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묘한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맹렬한 글로벌 기술 패권의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모순적인 장면이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랑 기술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아주 중요한 핵심 자료가 있죠.
네네.
바로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신 중국의 AI, 로봇, 반도체, 통신에 관한 심층적인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뭐 이런 신기술이 새로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지정학적인 무기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짚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미션을 확실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그리고 그 중간에 낀 한국의 상황을 가장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저 역시 오늘 대화에서 그냥 무엇이 개발되었다, 이런 현상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이 움직임들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에 왜 그리고 어떻게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면을 꼼꼼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월 초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장면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한쪽은 글로벌 자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고요. 다른 한쪽은 빗장을 아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먼저 7월 10일인데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상장 첫날에 무려 13%나 급등을 했어요.
와, 13%요.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265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그 ADR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미국 주식 예탁증서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아, 직접 상장이 아니군요.
네네. 대신 미국 은행을 통해서 증서를 발행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그 거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인 거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 상장 규모를 뛰어넘으면서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부에 아주 성공적으로 닻을 내린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성공이네요. 문을 활짝 연 거네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인 7월 7일에 베이징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문을 닫아 거는 회의였죠.
맞아요.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지프 AI 같은 자국 내 핵심 AI 기업들을 조용히 소집을 했거든요. 의제가 뭐였냐면 자국의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자는 거였어요.
네,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죠.
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게요. 과거 70년대 석유나 80년대 반도체 같은 건 실물이잖아요.
네네,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국경에서 배를 막거나 통관을 안 시키면 수출 통제가 되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거나 접속해서 쓰는 오픈웨이트 모델의 수출을 막는다.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실효성 있는 통제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먼저 그 오픈웨이트 모델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모든 걸 완전히 공개하는 오픈소스랑은 약간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최고급 레스토랑이 요리에 완성된 맛이나 형태, 그러니까 가중치는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 결과물은 공개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요리를 만들어낸 주방의 핵심 레시피나 훈련 데이터는 꽁꽁 숨겨두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Q1이나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여기 속합니다.
아, 그러면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여전히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모델의 핵심 파라미터나 훈련 알고리즘을 무단으로 해외에 공개할 경우에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국경을 넘는 걸 막는다기보다
네, 제공하는 기업들의 목줄을 쥐는 거죠.
맞아요. 법적으로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뜻이네요. 미국이 하드웨어인 AI칩을 중국에 못 팔게 막으니까 중국은 소프트웨어인 AI 모델 자체를 무기로 삼아서 맞불을 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울상 전략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맞불이 실질적으로 왜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냐면요.
네.
현재 이른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은 중국산 오픈에이트 모델들이 글로벌 AI API 허브인 오픈 라우터 전체 토큰 소비량의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와, 48%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네, 엄청난 비중이죠. 만약에 중국의 이 통제 정책이 현실화돼서 글로벌 접근이 확 차단된다? 그러면 저렴한 중국산 모델을 가져다가 자사 서비스를 구축해온 미국, 유럽 그리고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AI 인프라 비용 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어휴, 값싼 AI 시대의 종말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거시적인 지각 변동이죠.
이런 거시적인 국가 통제도 놀랍지만 저는 김경진 변호사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기업 단위로 벌어지는 치열한 소프트웨어 배제 현상을 읽고 진짜 놀랐어요.
아, 그 알리바바와 엔스로픽 사건 말씀이시죠?
네네. 완전히 무슨 첩보 영화 스크립트 같지 않나요? 알리바바가 7월 10일부로 자사 직원들한테 미국의 엔스로픽이 만든 클로드 코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버렸어요.
맞아요. 자체 플랫폼인 Q도로 강제로 전환시켰죠.
네. 그리고 엔스로픽 제품은 컴퓨터에서 싹 다 지우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다. 이런 보안 취약점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 사건 이면에 깔린 배경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에 미국의 그 엔스로픽 측이 상원 은행위원회에다가 알리바바를 거의 고발하다시피 한 일이 있었거든요.
고발이요? 뭐라고 고발을 했는데요?
알리바바랑 연관된 연구 운영자가 무려 2만 5천 개의 사기 계정을 동원해서 클로드 AI한테 2,880만 건이나 대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880만 건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횟수의 대화를 시도한 거죠?
이게 바로 AI 업계에서 말하는 증류 기법을 시도한 걸로 강하게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증류요?
네,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 대학원생, 그러니까 클로드의 뇌를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아, 뇌를 복사한다.
자신들이 만든 상대적으로 좀 덜 똑똑한 AI한테 천재의 답변 패턴을 학습시키려고 수천만 번의 질문을 막 던지고 그 모범 답안을 추출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자기들의 수조원짜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사실상 도둑질해가려고 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훔쳐간다고 느낀 거죠.
와, 미국은 중국이 자기들 AI의 뇌를 2천만 번 넘게 찔러보면서 도둑질한다고 분노하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 AI 속의 정보를 몰래 빼가는 백도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당장 지워버리라고 금지하고.
네네, 코딩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 영역까지 이렇게 서로를 막 물어뜯는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냉전시대 스파이전이 따로 없네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중국의 딥시크 V4 출시 소식에 등장한 요금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피크앤밸리 요금제 말씀이시군요.
네네,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API 요금을 두 배로 받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했다고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요금도 아니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전력만큼이나 희귀한 자원이 됐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여기서 이 매력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한여름 에어컨 전력 피크 시간대 요금제 같은 건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몰리면 비싸지죠.
맞아요. 한정된 자원의 수요가 확 몰리면 가격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API 호출이라는 게 식당에서 웨이터한테 주문을 넣는 거랑 비슷해요.
아, 웨이터한테 주문하기.
네.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AI한테 질문, 그러니까 주문을 막 던지면 그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 즉 추론 연산이 필요합니다.
아하, 과거에는 AI를 얼마나 똑똑하게 학습시킬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그 똑똑해진 AI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내는 추론 과정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인프라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산업의 병목 현상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 이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와, 진짜 전기나 물 같은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서방의 전제나 하드웨어 차단 속에서도 중국 내부의 대안 생태계는 정말 놀라운 만큼 빠르게 자급자족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 어떤 사례가 있죠?
지프 AI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그 클로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Z코드라는 자체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정식으로 출시했고요.
아, 대안을 바로 내놨네요.
네네. 바이트댄스는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랄 저작권 분쟁이라는 큰 악재가 있었는데도 30초짜리 네이티브 4K 영상을 생성하는 시댄스 2.5를 아주 보란듯이 출시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닫으니까 안에서 자기들만의 성벽을 훨씬 더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형국이죠.
그러네요.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생태계라 이렇게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면 결국 이걸 물리적으로 받쳐주는 하드웨어 칩 경쟁으로 이야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주신 리포트를 보면요. 화웨이의 AI 칩인 어센드 950DT가 8월에 클라우드 배치를 마치고 올해 4분기에 한국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나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가격이에요.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200 가격에 3분의 1도 안 되는 7만 위안을 내세웠습니다.
3분의 1 가격이요? 중국 내부 시장 통계를 보면 화웨이의 그 자신감의 배경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통계가 있나요?
이미 화웨이가 중국 내 AI 칩 점유율 52.3%를 돌파했어요. 그동안 절대강자였던 엔비디아를 40%대로 밀어내버린 거죠.
와, 엔비디아를 이겼다고요?
네.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광둥성에다가 1만 장 이상의 자국산 칩으로 구성된 지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가동할 만큼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 자주화를 완전히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화웨이라는 다윗이 아주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무기를 들고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청취자님 입장에서, 특히 기업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한국 기업들이 싼 값에 성능 좋다고 덜컥 화웨이 장비를 샀다가 갑자기 미국이 화웨이 장비 쓰는 기업이랑은 거래 안 한다 이러면서 수출 통제 철퇴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외줄타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성능과 가격 메리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것인가?
진짜 샌드위치 신세네요.
이 압박은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아까 처음에 SK하이닉스 도달 성공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역시 2분기 잠적 영업이익이 8조 9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6.9%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 주가가 확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시장은 왜 불안해한 거죠?
바로 한국 코스피 시장 전체가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에 거의 50%나 집중되어 있다는 그 구조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아,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이라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이나 투자 압박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아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투자자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그 지정학적 불안감을 주가에 반영한 겁니다. 참고로 중국의 칩셋 기업인 캠브리콘이라는 곳을 보면요.
네.
과창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 위안을 돌파했다가 단 이틀 만에 1,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리기도 했어요.
이틀 만에요? 와, 수십조가 날아가다니.
그만큼 지금 칩시장은 이념이나 규제에 따라서 막 미친 듯이 요동치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프트웨어 두뇌 싸움부터 칩시장의 외줄타기까지 들으니까 숨이 막 가쁘네요. 그런데 저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정말 상상 속 미래가 현실로 툭 튀어나온 느낌을 받았어요.
아, 구현지능 쪽 말씀이시군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AI의 두뇌랑 하드웨어 칩들이 결합을 해서 드디어 물리적인 몸을 얻고 있다는 거잖아요. 로봇 산업이요.
맞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챗봇이나 모니터 화면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노동하는 AI의 시대가 확 열린 거죠.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하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 전망이 올해 중국 인간형 로봇 생산량이 10만 대를 넘을 거라고 해요.
네, 전년 대비 무려 6배가 뛴 수치죠.
와, 6배요. 이 속도면 전 세계 로봇 점유율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싹 쓸어 담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더 무서운 건 자본이 몰리는 속도입니다.
유니트리 사례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유니트리라는 회사는 과창판 상장 승인 받는데 고작 104일이 걸렸대요. 일반 기업들 상장 심사 받으려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104일 만에 42억 위안을 조달했다. 이건 국가가 대놓고 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아지봇이라는 회사도 2만 5천 대 생산을 순식간에 돌파했고요.
그 이면을 보면요. 중국 정부 8개 부처가 완전 합동으로 내놓은 거대한 산업 로드맵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공장 자동화부터 광업, 항만 물류 이런 산업 전반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국가 개조 프로젝트네요.
네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산업용 5G 전용망을 5만 개나 깐다고 합니다. 차이나 텔레콤이랑 ZTE가 이 5G를 결합한 엣지 AI 로봇 겸 프로젝트로 글로벌 혁신상까지 받았어요.
로봇 겸 가슴이시죠?
맞습니다. 네트워크랑 로봇이 완전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는 신형 산업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름 돋는 모순이 다시 등장합니다. 청취자님, 이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국가 주도로 통신망 수만 개 깔고 인간을 닮은 로봇 10만 대를 거리에 쏟아내면서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규제를 보면요.
아, 감성 AI 규제 말씀이시죠?
네네. 중국의 대표적인 챗봇인 두바오나 통해천문 같은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AI랑 정서적으로 막 대화하는 기능을 강제 종료시켜버렸어요. 심지어 그동안 나눴던 대화 데이터까지 영구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죠.
아니, 철이랑 모터로 만든 로봇의 육체는 대환영이면서 텍스트로 오가는 AI의 감정적 교유는 철저하게 셧다운시킨다. 잠깐만요. 이 극단적인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 특유의 그 정책적 우선순위랑 사회 통제 철학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아주 명확하게 맞춰집니다.
어떤 철학이죠?
그들 입장에서 AI와 로봇은 어디까지나 산업 생산성과 국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거죠. 철저히 계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경제 성장의 도구니까요.
아하, 철저하게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 인정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감성을 가진 AI, 이른바 사용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교감하는 에이전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랑 정서적으로 막 끈끈해진 AI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감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건 통제가 안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감성 AI가 특정한 사회적 여론을 막 형성하거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퍼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체제 유지나 사회 통제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산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성 AI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근본부터 재편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와, 인간의 몸을 대신하는 물리적 지능은 국가 인프라로 막 장려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정서적 지능은 철저한 안보의 대상으로 보고 차단해버린다. 진짜 핵심을 꿰뚫어내는 분석이네요.
네, 명확한 선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보니까 처음엔 단순히 SK하이닉스의 미국 자금 조달이랑 중국 정부의 회의 소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파고들수록 양상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렇죠. 얽히고 살켜 있죠.
네네. 소프트웨어 스파이전, 전력처럼 변해버린 API 요금제, 그 가성비 칩의 맹렬한 침공,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면서 로봇 시대를 여는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다 거대한 기술 디커플링의 톱니바퀴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제공해 주신 이 심층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기술은 실험실 안의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지정학적 무기가 되며 한 국가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축이 되었습니다.
네네.
한국의 위치는 여기서 굉장히 미묘하고 또 위태롭기도 하죠.
최고급 HBM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동시에 화웨이의 가성비 장비가 국내로 막 밀려들어오고 오픈소스 공급망이 덜컥 단절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 마지막에 김경진 변호사께서 던지신 그 화두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들께 직접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청취자님이 속한 기업이나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단절 리스크에 온전히 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럴 리스크에 대비된 AI 기본법 체계 아래에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놓여 있는 걸까요?
진짜 스스로의 비즈니스와 일상을 돌아볼 아주 중요한 시점이네요.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제도와 전략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상상마저 듭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AI 칩이랑 모델을 완전히 차단해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갈라서는 시나리오요?
네네. 먼 미래에는 우리가 아는 지능이나 사고방식이라는 것조차 지리적 국경에 따라서 딱 나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치 갈라파고스 섬의 생물들처럼 말이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을 학습한 AI 종과 중국식 철학을 기반으로 한 AI 종,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기술의 디커플링이 결국 지능과 사상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두 개의 다른 인공지능 종의 탄생, 야,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 거대한 두 생태계 사이에서 과연 우리 한국은 어떤 언어로 우리의 미래를 번역하고 또 생존해 나가야 할지 각자 깊이 고민해 볼 과제를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의 비즈니스와 통찰에 새로운 아하의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